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위해 세세토록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윌링던에 온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민족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 도시와 다문화 교회가 함께 하게 된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주변 상황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탐사의 역사, 그리고 최초의 외국인이 정착을 하게 된 역사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아니면 이민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고린도 거리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진입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지중해 서부 사이에 좁은 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식민지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전략적 위치와 탄탄한 경제 덕분에 동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수많은 신과 여신들도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은 아폴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과 여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과 쾌락의 여신입니다. 아폴로, 음악, 예술, 예언의 신. 아르테미스, 자연, 사냥, 순결, 출산의 여신.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 디오니소스, 술과 무절제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 운동 경기에서 영예롭게 여겨지고. 아테나, 헤르메스, 제우스, 헤라, 태양, 바다의 신, 이집트, 이시스, 테라피스, 황제.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삶의 영역은 신이나 여신에 의해서 다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윌링던을 본다면 이 치유의 신인 아르클레피우스가 케어 미니스트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이 다루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일상의 일부였으며 정부 업무, 시민 축제, 상인 조합, 사회 사교 모임에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행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도시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으며 참여를 혹시 거부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캐나다에서도 그리고 집단적인 사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숙학교, 성에 대한 개념,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에서는 훨씬 더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50년대 초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교회는 다문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민과 노예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서기 53년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 교회는 내부 분열과 성적 부도덕,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따지는 분위기,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이교도 종교 참여와 더불어 그 문제와 더불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되기보다 고린도 도시처럼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혹시 1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 웹사이트에서 모든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또 다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하여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맥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의 이교도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성한 의식에 신들에게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들에게 바쳐지는 행위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쳐진 그 동물들은 대부분이 남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성전 연회장에서 신을 기리기 위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연회장은 사적인 만찬이나 상인 조합들이나 그런 행사나 아니면 클럽 모임에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신자가 된 이방인들은 대부분 평생 그런 식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기본적인 식당의 개념이었고 모든 종류의 행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사적인 저녁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성전 연회장으로 가서 거기서 남아있는 고기를 먹는 식으로 모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연회장에 가서 열리는 만찬에 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거기 가서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모임에 자기네들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면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교도 사원에서 남은 그 고기는 시장의 정육점으로 보내져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게 이방인, 그게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매우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을 먹는 거나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존재 자체로만 가치가 있습니까? 있는가? 누군가 고통받고 있으면 안락사를 요청해도 괜찮은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 술을 많이 마셔야 하는 환경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의 모든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음식에, 제 스테이크에 무슨 문제가 달려 있습니까? 신들은 숭배자들의 상상 속에서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존재하지, 그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사기인 것이고, 다 거짓말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무슨 해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숙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미숙함은 우리에게 정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우상에 대해 성경적 관점은 이것입니다. A. 우상은 인간의 창조물, 눈과 귀와 입이 있으나 일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우상으로 향해 있다. B. 우상은 인간의 창조물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도 그 섬기는 우상들과 같이 될 것이다. C.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의 형상이다. 그러나 우상을 통해 작용하는 영적인 실제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D. 살아있는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반대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배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고 영적 지식으로 저는 그냥 가서 그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우상과 함께 자랐거나 아니면 그 우상에 대한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라이프그룹 리더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초대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우리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모든 대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왜냐하면 전혀 우상에 대한 것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이란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여러분의 애착, 생각, 에너지를 완전하게 사로잡아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되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정과 그리고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 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업을 우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우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취와 의미와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과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재밌는 사실이긴 하지만 스포츠팀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팀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올림픽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체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들을 잃으면 삶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의미, 인정, 안정, 지위, 중요성, 아니면 가치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잘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른 어떤 중요한 곳에 가 있는가? 영적인 미숙함은 정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의 대화에서 바울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강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노시스, 지식과 알미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의 어떤 책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린도 신자들이 몇 가지 근본적인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워진 마음에서 성령으로 조명된 마음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무한한 진리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고 복음의 비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둘째, 우리의 지식은 항상 불안전하고 흠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정치, 과학, 심리학, 세계 사건들, 스포츠, 신학 등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목사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본인 친구한테 와서 자기가 신학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깊게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영적 지식은 오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자유로 형제자매들을 강압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빈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을 중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해 주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 참아주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는 이 대답에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회복시키셨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분의 아들과 딸들을 각각 모두 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함께 서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진다던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어떻게 우상에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다른 신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낳고 우리가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인도되지 않고 자아를 부풀리기만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지식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은 실제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며 영적인 지식도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논의로 인해 바울이 거대한 신학적 지수를 하게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유일신에 대한 유대인의 핵심 신앙 고백인 쉐마를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세상은 자신을 유일한 참 하나님의 경쟁자로 내세우는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세심한 이 평행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은 창조의 근원, 만물의 궁극적 기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위해 존재하니 이 말은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며 한 분 주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를 통해 존재하니 이 말은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 존재한다 이 말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존재하니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되거나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최초의 최고의 진술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가장 먼저 언급한 진술이며 예수님 부활 후 약 2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경쟁자로 존재하는 스몰 G로 그러니까 소문자 G로 표시되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주석가 앤드류 윌슨이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유대인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극한 우월성과 초월성 그리고 신성을 이보다 더 극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예배해야 할 더 분명한 이유를 찾기도 힘듭니다. 6절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B.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C.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충성할 것이 요구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할 때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며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고백은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이 윌링던 성경학교 WSBM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삶에 대한 강좌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기록은 예수님 부활 후 몇 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무엇을 믿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에는 예수님도 성령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존재했으며 예수님은 성부와 예전에도 동등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으며 두 분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한마디로 몰몬교에서 아직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테리언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예수는 인간이 된 가장 높은 단계의 영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라고 알려진 신학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조는 전 세계 교회에서 공표되었으며 이 성명이 발표된 지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속.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의롭게 됨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본보기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니케아 신경을 두고 어떤 신자가 와서 이게 목사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분들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발표된 지 1700주년이 되는 이 니케어 신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만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에서 나신 빛이십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으심을 입으셨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셨으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 나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또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나온 캐톨릭은 지금의 천주교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은 아마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묵상 질문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착, 생각, 에너지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불안감이나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일들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애착이나 생각이나 에너지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사랑을 짓누른 적이 있습니까? 관계나 지식이 아닐 수도 있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짓누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